밤 11시. 내일 아침 당장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야 할 진짜 중요한 견적서가 든 노트북 화면이 막 갑자기 멈춘 겁니다.
아, 최악이죠.
그렇죠. 화면 한가운데에는 그 영문도 모를 0XC00007B라는 무슨 외계어 같은 에러코드가 딱떠 있고요. 마우스도 안 먹히고 서비스 센터는 당연히 문을 닫았잖아요. 등줄기를 타고 막 식은땀이 흐르는 이 상황.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당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예전 같았으면 막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 뒤지면서 온갖 그 광고성 글 사이에서 해결책 찾느라 밤을 꼬박 새웠을지도 모르죠.
네, 진짜 멘붕이었을 텐데.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암호 같은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AI한테 툭 던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실제로 AI를 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 분석한 책이죠. 그 중에서도 제4부, 생각의 연장, 전체 내용을 오늘 아주 깊게 딥다이브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시간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이게 단순히 무슨 버튼을 누르세요 하는 기술 가이드가 아니거든요.
아, 기술 가이드가 아니다.
네, AI를 그저 뭐 답을 뱉어내는 자판기로 볼게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고 생각을 구조화하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막힌 사고를 뚫어주는 생각의 확장 도구로서의 메커니즘을 짚어보는 거니까요.
맞아요. 자, 그럼 바로 이 막힌 뇌를 뚫어주는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한 그 노트북 에러 상황 있잖아요. 그게 사실 이 자료에 나오는 사례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 무려 세계 2위의 AI 활용법으로 꼽힌 게 바로 이 문제 해결인데요. 아주 완벽한 예시죠. 그 자료에 등장하는 40대 자영업자분의 실제 대처 방식을 보면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발견되거든요.
오, 어떤 패턴인가요?
이분이 그냥 막연하게 노트북 에러 났어. 고쳐줘. 이렇게 입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봤죠?
내 노트북 기종은 A사 모델이고 운영체제 버전은 이거고 방금 특정 디자인 프로그램 돌리다가 이 코드가 떴다. 재부팅은 이미 세번 해봤어. 내가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조치를 위험도가 낮은 순서대로 점검표로 탁 만들어줘.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와, 질문의 구체성이 진짜 완전히 다르네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그 콜센터 직원분이나 아니면 응급실 문 앞에 있는 친절한 분류 간호사분한테 내 상황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했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AI가 먼저 싹 해주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응급분류 간호사죠.
그런데 문득 좀 궁금한 게요. 꼭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막 상황을 재약해서 물어봐야 하나요? 약간 대충 물어봐도 AI가 워낙 똑똑하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답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그게 사실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 작동하는 기술적 본질을 알면 왜 그래야 하는지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다음 단어 예측기거든요.
다음 단어 예측기요?
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문맥 다음에 올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쭉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냥 컴퓨터 에러 고쳐줘 이렇게 막연하게 던지면요.
그러면요.
AI는 자기가 가진 그 방대한 데이터에서 가장 통계적으로 뻔하고 일반적인 정답, 예를 들면 뭐 전원을 껐다 켜보세요 같은 범용 매뉴얼에 중앙값으로 훅 수렴해 버리는 거죠.
아, 누구나 아는 그 뻔한 답이 나오는 거군요. 껐다 켜라.
네, 맞아요. 하지만 방금 그 사례처럼 기종이나 증상, 이미 해본 조치, 이런 구체적인 제약 조건을 하나씩 덧붙일수록 AI가 탐색해야 하는 그 확률의 공간, 즉 벡터 공간이 확연하게 좁혀집니다.
오, 좁혀진다는 게 일반적인 답변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뻔한 굴레에서 딱 벗어나서 그 사용자의 아주 특수한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뾰족한 진단을 내놓게 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라는 게 무슨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흔해 빠진 평균 값에서 나를 빼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네요. 문제 해결처럼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상황에서는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이나 직장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사실 정답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도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봉은 높은데 출퇴근 왕복 3시간인 A사로 이직할까? 아니면 연봉은 좀 깎여도 주 3일 재택하는 B사로 갈까? 이런 인생의 의사결정 앞에서도 AI가 똑같이 작동하나요?
아,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자료에서도 의사결정 돕기를 세계 13위 활용법으로 꼽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요?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앞서 문제 해결에서는 답을 구했잖아요. 근데 의사결정에서는 답이 아니라 비교와 구조화를 요구해야 하는 거죠.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이직 고민을 AI한테 던진다고 쳐볼게요. 이때 절대 절대로 A사랑 B사 중에 나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결정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아, 결정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네. 대신 이렇게 해야죠. 나의 1순위 가치는 가족과의 시간이고 2순위는 재정적 안정이야. 이 기준에 맞춰서 두 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표를 딱 만들어줘. 이렇게요.
표만 만들어 달라고요?
맞아요. 만약에 결정 자체를 AI한테 묻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 슬롭이라는 진짜 심각한 인지적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생각 슬롭이요? 그 슬롭이 제가 아는 그 단어 맞나요? 보통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나 그 돼지 여물 같은 거 부를 때 쓰는 단어 아니에요? 어감이 되게 안 좋은데요.
네, 맞아요. 그겁니다. 학계에서 의료적으로 그렇게 좀 거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생각 여물이라는 거죠. 호스트님, 그 내비게이션만 계속 보고 운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동네 길도 혼자 못 찾아가는 경험 있으시죠?
아, 완전 있죠. 내비 끄면 바보 돼요.
바로 그겁니다. 인지적 마찰을 기계한테 왜 주저버리는 거죠. 의사결정도 똑같습니다. A사 갈까, B사 갈까. 며칠 밤을 새우면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그 인지적 마찰의 과정이 사실은 내가 내린 결정에 확신을 갖고 책임을 지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거든요.
아,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AI가 그냥 그럴듯한 문장으로 당신 상황에서는 비사가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려주면 당장은 편하겠죠. 뇌를 안 써도 되니까. 근데 결국 내 삶의 방역성에 대한 주도권이랑 사고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와,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AI는 그냥 다양한 선택지를 보기 좋게 쫙 펼쳐주는 레스토랑의 웨이터일 뿐이지 메뉴를 고르고 소화시키는 건 온전히 우리의 위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마찰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네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끈적끈적한 시간 자체가 결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 좋아요. AI한테 결정을 떠넘기지 말고 선택지만 깔끔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네네.
근데요, 전문가님.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비교하는 것도 사실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옵션이 딱딱 정리되어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애초에 내 머릿속 생각 자체가 막 포스트잇 20장처럼 형체도 없이 둥둥 떠다니고 뒤죽박죽 엉쳐 있을 때는 어떡하죠? 뭐부터 봐야 할지조차 모를 때요.
아,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세계 82위 활용법인 생각 구조 잡기입니다. 자료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공대 4학년 학생이 졸업작품 주제를 못 정해서 막 끙끙 앓고 있었어요.
아, 졸자. 진짜 머리 아프죠.
네, 머릿속에는 온갖 파편화된 생각들만 가득했죠. 막, 요즘 드론이 핫하던데. 근데 내 전공은 데이터 분석이고, 담당 교수님은 환경 문제 좋아하시지? 빨리 취업 스펙으로 써먹고 싶다. 이런 날것의 생각들이요.
완전 뒤섞여 있네요.
맞아요. 근데 이 학생이 이 메모들을 텍스트로 그대로 복사해서 AI한테 그냥 툭 던집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덧붙이죠. 이 파편화된 아이디어들을 로직트리 형태로 구조화해서 딱 보여줘.
그렇게 엉망진창인 상태로 던져도 AI가 구조를 잡아주나요?
잡아줍니다. 그리고 진짜 마법은 그 구조화된 결과물을 눈으로 딱 확인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오, 어떤 마법이죠?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어떤 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인간의 뇌는 그제야 빈칸을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자기가 뭘 빠뜨렸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데 되게 취약해요.
아,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군요.
네, 근데 논리적 구조라는 뼈대가 시각적으로 딱 세워지면, 내가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팩트를 하나도 안 찾고 그냥 상상만 하고 있었네? 라거나, 타겟 사용자층에 대한 분석은 완전히 비어 있구나. 이걸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구조라는 게 단순히 내 생각을 예쁘게 포장해주는 그릿이 아니라 내 논리에 구멍이 어디 뚫렸는지 찾아주는 탐지기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탐지기죠.
야, 빈칸을 보여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빈칸들을 우리가 열심히 채워서 마침내 진짜 그럴듯하고 완벽해 보이는 기획안 로직트리를 하나 짰다고 쳐보겠습니다.
네, 완성본이 나왔네요.
솔직히 우리가 밤새워 만든 기획안은 내 자식 같잖아요. 그래서 단점이 잘 안 보여요. 막 역시 난 천재야, 이번 기획은 완벽해 하면서 스스로 최면에 빠지기 진짜 십상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내 생각에 맹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 맞습니다. 확증 편향은 진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세계 53위인 비판과 반론, 그리고 57위인 맹점 짚어내기 단계를 무조건 거쳐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고 있죠.
내 기획을 공격하게 만드는 건가요?
네, 스스로 만든 그 논리의 성을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해보는 단계입니다. 이때 AI한테 단순히 비서 역할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이른바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페르소나를 강제로 부여하는 겁니다.
악마의 대변인이요?
자, 지금부터 너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무산시켜야 하는 진짜 깐깐한 투자 심사역이야. 내 기획안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취약한 연결고리 세 군데를 찾아내서 작정하고 반박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와, 나를 막 칭찬해주지 말고 내 뼈를 때려달라고 시스템적으로 강제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실제로 많이 쓰는 프리모템 기법을 AI랑 결합하면 그 파괴력이 진짜 엄청나집니다.
프리모템이요? 보통 프로젝트 끝나고 하는 건 포스트모템이라고 하지 않나요? 사후 부검이요?
맞아요. 포스트모템이 사후 부검이라면 프리모템은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부검인 겁니다.
아, 사전 부검?
네. AI한테 자, 시간 여행을 좀 하자.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에 이 기획안은 시장에서 완전히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어. 그 실패 원인을 일이 터진 순서대로 가상 시나리오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 일부러 완전히 망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내 눈에는 죽어도 안 보이던 것들 있잖아요. 막 경쟁사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나 초기 자금 흐름의 병목 현상 같은 진짜 치명적인 맹점들을 AI가 소름 돋을 정도로 아주 냉정하게 짚어냅니다.
듣기만 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진정으로 뛰어난 의사결정자는요, 자기 생각에 도취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매서운 가상의 반론을 묵묵히 견뎌내고 자기 논리를 보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타임머신 타고 미래의 실패를 미리 보고 와서 현재의 내 기획안을 고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흩어진 생각을 구조화하고 그걸 다시 맹렬하게 공격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거 다 너무 좋은데 이것들은 어쨌든 내 머릿속에 초기 아이디어나 표편화된 생각이라도 있을 때 가능한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재료가 있어야 하니까요.
만약에 우리 팀이 회의실에 다 모였는데 화이트보드는 그냥 하얗게 텅 비어 있고 다들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는 완벽한 백지 상태라면 그럴 땐 어떡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할 때 말입니다.
아, 드디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계. 세계 47위 아이디어 뽑기와 65위 창의력 영역으로 넘어가네요. 자료에 나오는 그 수제 맥주 회사의 신제품 기획회의 사례를 한번 뜯어보면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제 맥주요? 기대되는데요.
만약에 그 텅 빈 화이트보드 앞에서 막막한 담당자가 AI를 딱 켜고 요즘 20대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수제 맥주 아이디어 10개만 내놔.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에이, 뻔하죠. 요즘 매년 유행하는 그 무슨 시트러스 과일향 맥주나 무알콜 맥주 아니면 뭐 레트로 감성 패키지 맥주. 그냥 지금 시장에 이미 깔려 있는 것들을 좀 그럴듯하게 버무려 놓은 리스트가 나오지 않을까요?
와, 정확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는 통계적 평균값을 내놓는 기계라고 했잖아요.
네, 다음 단어 예측기.
네,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물어보면 가장 흔해 빠진 정답의 한가운데로 쑥 수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텅 빈 상태에서 낯선 아이디어를 끌어내려면 AI의 그 확률 가중치를 우리가 강제로 확 비틀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확률을 비튼다고요? 어떻게 하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복수의 페르소나 충돌입니다.
페르소나 충돌.
또 한 명은 Z세대 틱톡 트렌드 분석가,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간장 해독을 연구하는 의학자야.
와, 조합이 진짜 미쳤는데요.
그쵸. 이 세 사람을 지금 당장 가상 회의실에 모아놓고 서로 의견이 전혀 겹치지 않는 맥주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통 발효장인이랑 간 전문가랑 틱톡커라니. 현실에서는 절대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도 안 먹을 사람들을 강제로 묶어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아주 이질적인 페르소나를 팍 부여하면 AI가 평소라면 절대 연결하지 않을 그 단어와 개념의 벡터 공간을 억지로 이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오,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막 간 기능 개선 성분이 들어간 전통주 베이스의 맥주인데 이걸 틱톡 챌린지로 바이럴할 수 있는 특이한 패키지를 가졌다. 뭐 이런 식의 평균을 완전히 벗어난 낯선 조합들이 단 10분 만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대박이네요.
이것이 바로 AI를 이용해서 우리 뇌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진짜 매우 무거운 현실적인 경고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경고란요?
방금처럼 막 빈화면이 두렵다고 습관적으로 무조건 AI부터 켜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있거든요.
부작용이요? 아이디어 저렇게 잘 내주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죠? 혹시 막 AI가 만든 아이디어를 내가 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건가요?
아,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창의성의 동질화 현상이에요.
창의성의 동질화?
네. 청취자 여러분이 속한 회사의 마케팅팀이 오늘 빈 화이트보드 앞에서 막막함을 느껴서 AI의 프롬프트를 입력했다고 한번 쳐보죠. 근데 같은 시간 길 건너 경쟁사 회의실에서도 똑같이 막막함을 느낀 그쪽 마케팅팀이 비슷한 프롬프트를 AI한테 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비슷하니까.
만약 내 머릿속에서 그 어떤 오리지널 아이디어도 꺼내지 않은 상태로 그냥 대규모 언어 모델의 결과물부터 덥석 받아들인다? 그러면 결국 시장에 나오는 모든 기획과 창의성은 AI가 가진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수렴해버리는 겁니다.
와, 무섭네요.
나 혼자 모니터 볼 때는 되게 그럴듯하고 참신해 보이는데 시장 전체를 딱 헬리콥터 뷰로 내려다보면 다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주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남들과 다를 바 없는 가장 안전하고 지루한 종착지에 다 같이 손잡고 도착해 버리는 거군요. 내 머릿속에 나만의 그 엉뚱한 발상이 자리 잡아야 할 공간을 AI의 평균값이 아예 선점해 버리니까요. 그럼 이 덫을 피하려면 대체 어떤 순서로 일을 해야 합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진짜 절대적인 규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켜기 전에요. 반드시 아날로그 종이와 펜을 들고 단 5분이라도 나만의 허접한 아이디어 세 가지를 억지로라도 쥐어짜서 적어내십시오.
종이에 먼저요? 허접해도 괜찮나요?
네. 논리가 엉망이어도 좋고 비현실적이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고유한 불완전성, 그 허접함이야말로 AI의 통계적 평균을 비틀어버리는 가장 훌륭한 기준점이 되거든요. 종이에 먼저 내 생각을 적고 그 다음 AI를 켜서 내 생각과 충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이 순서의 차이가 나중에는 내가 생각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AI의 생각에 종속될 것인가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종이에 먼저 내 허접한 생각을 쓴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당장 오늘 회의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의 뼈대도 잡고 반론도 거쳐서 기획안을 만들었다고 치죠.
네네.
그 다음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려면 막대한 양의 정보 검색이랑 팩트체크가 필요한데요. 요즘 검색 엔진 켜면 진짜 솔직히 한숨부터 나옵니다.
아, 맞아요. 공감합니다.
맨 위에는 돈 낸 스폰서 광고 쫙 깔리고 그 아래는 트래픽 노린 낚시성 블로그글 투성이라 진짜 정보 찾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잖아요. 시간만 버리고 지는 다 빠지고.
바로 그 피로감 때문에 세계 18위 활용법인 콕 집은 검색과 41위인 핵심만 빨리 보기가 현대 직장인들의 생존 필수 스킬로 자리 잡은 겁니다.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10개의 파란색 웹링크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내 현재 맥락에 딱 맞게 정리된 단 하나의 답이죠. 예를 들어서 당장 회의 시작 5분 전인데 나한테 50페이지짜리 엄청 복잡한 정부 예산안 PDF 파일이 딱 주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와, 5분 전이면 목차 읽기도 바쁘겠네요. 이럴 때 예전 같으면 막 컨트롤 F 눌러서 키워드 검색하고 앞뒤 문맥 유추하느라 눈알이 빠렸을 텐데요.
그쵸. 근데 지금은 AI한테 PDF를 그냥 쓱 던져주고 이 50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2026년 인프라 예산이 증가한 핵심 이유? 딱 두 줄로 요약해주고 그 내용이 정확히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발췌해줘?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솔직히 3초면 내가 원하는 핵심을 딱 뽑아주니까 이건 뭐 시간을 복사하는 수준 아닙니까?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만약 AI가 이렇게 문서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싹 발췌하고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준다면 굳이 제가 그 원문을 찾아서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3초 만에 뽑아준 그 두 줄을 그냥 복사해서 제 발표 슬라이드에 딱 붙여넣어도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어차피 팩트를 찾아준 거잖아요.
와, 호스트님, 그 도발적인 질문에 제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단연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요? 왜 안 되죠?
방금 말씀하신 그 달콤한 유혹이 바로 현대 직장인들이 빠지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각, 즉 할메시네이션이라는 현상을 단순히 가끔 일어나는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대규모 언어 모델의 구조적인 본질로 이해해야 하거든요.
본질이요?
네. 많은 분들이 AI를 무슨 변하지 않는 사실을 보관해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착각을 하세요. 하지만 AI는 팩트를 딱 검색해서 꺼내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맥락에서 가장 그럴듯한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생성해내는 스토리텔러에 가깝습니다.
잠시만요. 요약을 시켰는데 얘가 소설을 쓴다는 말씀인가요?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긁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문서 중간에 약간 끊긴 부분이 있거나 모호한 맥락이 있잖아요. 그럼 AI는 나 이거 잘 모른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통계적 확률을 총동원해서 그 빈 공간을 그럴듯하게 메워버리려는 아주 강력한 습성이 있습니다.
아, 모른다고 하기를 싫어하는군요.
심지어 문서 한가운데 있는 치명 젖은 단서 조항을 맥락상 무시해버리고 정반대 결론으로 요약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죠. 실제로 미국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오, 어떤 사건이죠?
한 변호사가 재판을 준비하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과거 판례를 찾아달라고 AI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AI가 놀랍도록 정교한 논리로 구성된 판례 6건을 줄줄이 제시했어요. 심지어 재판부 이름이랑 사건 번호까지 완벽하게요.
와, 설마 그 판례들이 전부 다 가짜였나요?
네, 맞습니다. 6건 모두 AI가 확률적 단어 조합으로 창조해낸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한 허구의 판례였습니다. AI 입장에서는 그냥 그 변호사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장 그럴듯한 텍스트를 생성해낸 것뿐이거든요.
진짜 미쳤네요.
결국 팩트체크도 없이 그 자료를 법원에 그대로 제출했던 변호사는 엄청나게 무거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팩트체크를 지시한 AI가 팩트를 지어내는 역설입니다.
와, 소름이 쫙 돋네요. 이건 뭐 그냥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서 자체를 위조하는 수준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다룰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AI는 이 거대한 지형에서 정보가 대충 어디쯤 묻혀있는지 방향을 가르쳐주는 지도일 뿐입니다. 목적지 근처까지 빠르게 데려다주는 그 역할까지는 맡겨야 해요.
지도까지만?
네. AI가 32페이지에 답이 있어 라고 알려주면 그 페이지를 딱 찾아내서 원문 링크를 열고 전후 맥락이 진짜 맞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대조하는 이 마지막 행위, 이건 무조건 인간의 손끝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접 봐야 한다.
특히 건강, 법률, 재무처럼 진짜 작은 오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분야라면 더더욱 그렇죠. 인간 전문가의 교차 검증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지도를 그리는 건 기계가 할 수 있지만 그 길을 직접 밟고 지나가는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두 발에 있으니까요.
지도는 AI가 그리고 걷는 것은 나다. 와, 정말 명표한 정리네요. 자, 오늘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네, 시간 참 빠르네요.
꽉 막힌 문제를 해결해주는 응급실 분류 간호사부터 시작해서요. 결정을 돕지만 선택은 강요하지 않는 메뉴판, 그리고 뒤죽박죽인 내 생각을 구조화해주는 거울, 내 기획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스파링 파트너.
네.
또 통 빈 화이트보드 앞에서 이질적인 페르소나들을 데려오는 엉뚱한 동료. 마지막으로 방대한 문서를 요약해주지만 결코 맹신해서는 안 되는 지도 제작자까지. 이 모든 논의를 거치면서 한 가지 아주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AI는 결코 우리를 대신해서 생각하고 결정해주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사고를 뻗어나가게 해주는 생각의 연장선이라는 점입니다.
아,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다룬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황금 규칙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초안을 잡고 구조화하는 건 AI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팩트체크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인간이 진다.
온전히 인간이 진다.
네.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그 마찰을 피하려고 그 무게를 AI한테 전가하는 순간 우리는 일시적인 효율성을 얻는 대가로 우리 자신의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의 대화 덕분에 쏟아지는 이 기술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딱 취해야 할지 중심이 잡히는 느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오, 좋죠.
멀지 않은 미래에 AI가 지금보다 훨씬 진짜 엄청나게 완벽해져서 이제 누구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논리적 결함이 단 1%도 없고 구조적으로 완벽하고 팩트체크까지 끝난 무결점 기획서를 단 3초 만에 만들어내는 세상에 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모두가 완벽한 정답만 내놓는 세상이네요.
맞아요. 모두가 똑같이 무결점의 정답만을 내놓는 그 차가운 평균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천재성을 증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어쩌면 그것은 1968년에 3M 연구원이 실패한 그 접착력이 약한 풀을 보고서 이걸 책갈피로 쓰면 어떨까? 하고 상상해낸 포스트잇의 탄생처럼요.
아, 포스트잇.
통계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인간만의 아름답고 엉뚱한 불완전한 도약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장 컴퓨터 에러코드 앞에서 얼어붙지 마시고 AI한테 여러분의 가장 허술하고 엉뚱한 생각을 툭 던져보세요.
네, 종이에 먼저 쓰시고요.
아, 맞다. 종이에 먼저요. AI가 그 생각을 어떻게 비판하든 어떤 확률을 들이밀든 삶의 마지막 결정 스위치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속 직관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결코 멈춰버린 노트북이 아닙니다. 다음 이 시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